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은 꼭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항상 풍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대충이면은 대충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풍성하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되면은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실, 이 지식, 영적인 지식을 자꾸만 깨달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만을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이 교만이란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보겠다는 의지,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해서 교만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르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빼앗고 믿음을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 길가밭으로 굳어지게 되면은 온갖 유혹과 미혹에 붙들리고 염려 걱정이 태산처럼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신앙 수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십자가의 이중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답을 던지는데 맞지만은 부족합니다. 그런 내용 정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율법주의 아니면은 신비주의에 머무는 상태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습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 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정이라고 하는 선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세 번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중재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설명이 진행되지 않으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누구누구다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곱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인가?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마틴 루트는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신 것이지 우리 자신이 결코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덜란드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헨드리쿠스 베르코프, 이 참 발음이 안 돼. 베르코프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죄인들의 학교이다 이랬습니다. 교회가 죄인들의 학교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들의 학교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죄인처럼 주눅이 들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의인으로 자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 자비에 감사하며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뭐냐면은 메시테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것은 중앙에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파생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딱 들어서서 갈등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화해를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중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중재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답을 찾으려면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살았던 당시 구약의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고 광야 시내산 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얼굴을 마주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과 마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는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하여 임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멈춰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21절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허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드디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져서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세워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은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대교는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대신에 중재자를 통해서 간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중재를 의탁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구에게 의탁했냐면 랍비들에게 맡겼습니다. 랍비들에게.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맡겼죠.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선택된 소수와 만나는 관계의 방법을 정하셨고, 이건 하나님 원래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제 특별한 사람을 중재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섬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면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대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인식 속에는 제사장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이스라엘은 모든 과정을 제사장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를 선호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 관계를 중재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가 이르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중재자의 직무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제사장도 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중재자 역할을 완전히 성취시켰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가장 예리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어디 있냐면은 성경 중에 가장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중재자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청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송장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요, 우리 한 번 더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을 같이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좀 많이 좀 읽었는데요. 하도 성경 안 읽으니까 여러분. 예.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일 덕분에 우리가 영원토록 대속을 받고 하나님과 완벽한 영적인 연합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제정한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성전 규례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적인 연합이 된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행하신 그 희생 제사로 인하여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CRC 이 교단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우리가 고백도 하고요. 특별히 또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데요. 그 26장에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다만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심으로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닌 분으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분이야말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위엄에 접근하도록 해주시는 분임을 믿는다. 그러나 성부께서 그와 인간 사이에 세워주신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의 위엄으로서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우리 멋대로 다른 것을 찾도록 하지는 않으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 벨직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고백이 될까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황이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인이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신부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누구도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중재자인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표준 새번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자기를 통하여라는 말은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의 한계를 설명한 후에 하신 말씀인데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계 통해 그 아론의 후예들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을 알 수 없는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차이를 설명한 것이 히브리스에 나오는데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늘 살아서 중재의 간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유대교의 중재자의 한계 중재자는 한계가 있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중재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중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뭘 들어서 아는 것 같아도 이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불순종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은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의 영원한 그 간구가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중재자를 통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 구원의 주체가 잘못하면 내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반쪽짜리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니까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의인이지만은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100%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100%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0%의 순정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회개를 여러분 100% 하고 삽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생각의 한계, 깨달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쌓아놓고 사는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범한 죄, 생각으로 범한 죄 100%를 회개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이 죄를 범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구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목회자 코너를 썼는데요,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목장에서도 읽겠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제가 기도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힘으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도 없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에, 근데 목사의 눈에는 그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같이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냥 한 번으로 말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쉽게 그냥 말해버리고 끝나느냐? 말씀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구원의 마침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되었습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구원의 확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최종 마무리는 뭐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구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염려 걱정 안 하고 살 수 없으니까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4주 오늘까지 쳐서 네 번째 시리즈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 하는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개념은 예정에 의한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 피를 통한 구원, 중재자를 통한 구원, 이 구원,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구원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된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의 개념 맥락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먼저 움직이셨다 하면서 오늘까지 네 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눴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도 소중하고 좋았던 때,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만약 그때가 먼 과거 일이라면은 지금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식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는 것보다 믿음이 늙어지는 것을 더 큰 위기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나이가 많아도 믿음이 젊으면 말씀을 실천하여 신앙의 청춘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물학적인 나이가 젊어도 믿음이 늙어 있으면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믿음이 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녹이 썬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빛나는 젊음의 믿음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젊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그 우상인 세상의 즐거움이 깊어지면은 점점 믿음은 녹슬어서 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욕도 상실되고 열정도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분명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파도처럼 그냥 밀려 들어오면은 믿음이 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과 복음을 깨달아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담력을 가지고 용맹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